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야,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말씀하고 연결해서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은 이 두 번째 표적 자체의 의미도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이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주제예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서 오는 사건, 지난주일에 보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의 고백대로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처럼 여겨지던 자들이었죠. 부정한 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온 세상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3장으로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만민구원선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세상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의 온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믿음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다. 다른 길을 통해서도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신 오로지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아니 전체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땅 수가 마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 마을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셨죠. 4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음으로써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가 마을 사람들의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여러 유대인들이 보았고 믿었던 것처럼 세상 필요가 채워지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봐야만 믿는 그러한 세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은요,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수가 마을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 믿음의 영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영접은 받으세요. 그런데 참 믿음의 영접이 아니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의 세상적인 환영을 받으세요. 우리의 임금이라는 높임까지 받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죽이는 자들 속에 속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 마을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사셨던 나사렛 마을이 속해 있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사실은 나신 것만 베들레헴이었지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의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 마을과 대조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즉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로 가면 지금 수가 마을이 날 영접했던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까지 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갈릴리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복음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5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요. 마침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세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니 분명히 갈릴리로 가면 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당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죠? 걸까요? 이 44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45절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맞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45절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은 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영접과 환영으로 보질 않으시죠. 저들이 나를 거부한 걸로 보세요. 이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베푸셨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 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수가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참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표적을 보고 믿는 세상 믿음.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인들도 6월절에 절기니까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자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참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으로 변하게 돼요. 왜? 자기들이 믿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니까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야. 이러한 불신으로 가득 찬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베푸시며 참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땅에 이르셨을 때에 가버나움으로부터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 표적과 기사라도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잘 믿어주겠다 이런다는 거죠. 세상 죄인들의 거짓 믿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봐야 믿는 믿음, 체험해야 믿는 믿음 꾸짖으십니다. 너희 죄인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은 세상을 주는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고 손으로 잡아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왕의 신하도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그런 세상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시험을 통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 참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거짓 세상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기 앞서서 전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모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 멋대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그 표적을 이해하고 세상 얻는 종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세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자들 중에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점차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전하신 말씀을 따라 그 표적이 의미하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표적으로도 증거하신 때였기 때문에 표적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가장 복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수가마을 사람들이 그랬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끝나고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마한테 뭐라 그러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 우리는 그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제는 보는 것으로 믿게 안 하세요. 왜? 말씀이 다 쓰여졌거든.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가장 복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세요? 보는 것.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말씀으로. 기독교의 참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만 참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도 복음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병 고쳐주신 거 아니냐, 우리 빵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거짓 믿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다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적들입니다. 지금은 복음 말씀이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이 주어질 필요가 없죠. 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복음이 다 쓰여지기 전에는 표적을 주신 거지만 복음이 다 쓰여졌고 예수님이 다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편도 오직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구원의 현실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참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참 믿음의 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너무나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바로 내려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세상 거짓 믿음을 꾸짖고 왕의 신하의 믿음에 시험해 보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저 표적과 기사로 세상의 병만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저 그들의 세상 정욕을 따라 표적과 기사만 보기 원하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고 체험하면 믿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세요.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으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자의 병까지도 다 아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죽음에 처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믿고 가요. 만약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세상 거짓 믿음을 가진 자였다면 그저 보고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세상 메시아처럼 믿는 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여줘야 믿죠. 아니 표적을 내 앞에서 행하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함께 가시지도 않고 그냥 믿고 가라고요? 같이 가서 고쳐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좋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는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고 자기 믿음을 더욱 굳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게 아니에요. 끝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죠. 어떤 말씀이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욱 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왕의 신하의 병든 아이가 낫게 된 것보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집안이 믿게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왕의 신하의 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죠. 여러분 그 백부장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가면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이스라엘 안에 이미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이 백부장의 마음에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살펴보고 확인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 걸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믿음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인가요?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의 행위인가요? 우리가 보고 체험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확증해야 되는 우리 믿음을 둔 곳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은 이 말씀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이 서 있는 굳건한 반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어디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외에 어디서 그걸 알려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런데 죄인들은 이 말씀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죄인들은 말씀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보는 것으로 가려고 하지 말씀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표적을 쫓아가요. 내가 한 체험, 내가 보았던 경험, 내가 본 꿈, 내가 경험한 간증 등을 찾아갑니다.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은 우스운 거죠. 내가 뭔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그런 믿음을 증거해야 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해요. 완전히 거꾸로죠. 우리가 엄청난 체험을 해도, 놀랄만한 무슨 간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예수님과 천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고 성령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 어디에서만 알려줘요? 말씀 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 예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말씀에서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천국 복음만이 우리 믿음이 서 있는 오로지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셋째 하늘까지 갔었죠. 천국이죠. 천국까지 가서 직접 본 엄청난 체험. 사도 바울만 천국 가서 봤어요. 다른 분들은 믿으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셨나요? 그 보고 온 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자기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속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기독교 안에도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는 자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거나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지혜를 찾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찾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런데 표적을 쫓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세상 지혜를 쫓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보고 믿고 체험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원리와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것만 찾고 가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참 믿음이 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십자가에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믿음이 납니다. 홍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참 믿음을 가진 자의 예로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저 왕의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구원하고 연결되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이 자세히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이런 표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갖게 되는 참 믿음은 예수님이 그저 세상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믿음도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했다는 거죠. 구원자이심을 믿고 찾아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는 것이 이생뿐이면 뭐라 그러셨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는 것이 이생뿐이면 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이생뿐이라면 천국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이 세상에서 다시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이라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복음을 계속해서 봐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떡 만들어주면 그거와 연결해서 세상에 번영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서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뭘 전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의 왕이 오셨고 그의 나라가 함께 임했다는 증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영적인 천국의 현실이 말씀으로 쓰여지기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표적과 기사였다는 거죠. 천국에서 있게 될 일들이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쫓겨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나 악이나 마귀도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의 현실이 이 땅의 표적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표적들을 통해 천국 현실을 드러내시는 건데 죄인들은 눈먼 소경, 귀머거리로 세상 현실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 복음에는 철저히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요. 세상만 보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실 기적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다음 성찬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천국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천국 안식의 현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 뭐를 설교하셨죠? 자신이 하늘에서 온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 자신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천국을 전하세요. 9장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곧 이루실 천국에 속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표적들이 향하는 곳이 결국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로써 이루실 천국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 그저 병자를 보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해서 성취하실 현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래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세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 하면서 죽음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면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이 생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분,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그 현실이 이제 어디에서 성취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 가져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의 이면에는 내 아들의 죽음을 내가 가져가고 내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적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온 집을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시고 이제 곧 부활로서 얻으실 영원한 천국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네, 일어나고 있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들이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줄 말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온 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들이 갈 때 가는 곳마다 뭐라고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참여하고요. 말씀만으로 믿는 참믿음을 부르시고요. 그 참믿음을 통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같은 예수님 말씀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 자녀들, 즉 온 집안이 구원의 표와 인으로 뭘 받게 하셨죠? 세례를 받고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믿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왕의 신하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체험과 간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 복음 말씀이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참 믿음을 확인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불신으로 자꾸 가게 되는가? 말씀에 우리 믿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세상 공식이에요? 그냥 뭐 잠깐 외우면 끝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 지옥 심판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이후 부활로서 얻으신 천국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 천국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떤 다른 간증거리가 있으면, 어떤 다른 체험이 있으면, 어떤 다른 표적을 봤으면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증거를 삼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뭘 하나님이 더 보여주면 믿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붙잡으면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사건보다 나에게 일어난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냐고요? 꿈에서 뭘 하나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세상에도 좀 나아진 걸로? 십자가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확신하시겠어요? 내가 살았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디서 확증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 여러분이 사셨대요. 왜? 내 죽음으로 너희들의 죽음을 내가 다 가져갔고 내 생명으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놓았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자들의 본분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은 너를 살려놓았다. 너의 죽음을 내가 다 가져갔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너가 살았다, 살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만 매달려서 예배가 뭐고 다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산자들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그 십자가만 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깨어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 천국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사랑으로 이루어주셔서 저희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말씀에서 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제 산 자들로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로 생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